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새 소망을 담은 시 한 수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새의 새 소망. 오른손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시고 가는 발길 욕되게 하지 않게 하소서. 모른다고 해서 기죽지 말게 하시고 안다고 해서 거만 떨지 않게 하소서. 자랑거리 없다 하여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자랑거리 있다 하여 가벼이 들추지 않게 하소서. 좋다고 해서 금방 달려들지 않게 하시고 싫다고 해서 금방 달아나지 않게 하소서. 멀리 있다 해서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가까이 있다 해서 소홀하지 않게 하소서. 악을 보거든 뱀을 본 듯 피하게 하시고 선을 보거든 꽃을 본 듯 반기게 하소서. 부자는 빈자를 얕잡아 보지 말게 하시고 빈자는 부자를 아니꼽게 생각하지 말게 하소서. 은혜를 베풀거든 보답을 바라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받았거든 작게라도 보답하며 살게 하소서. 타인의 이것을 받을 때는 앞에 서지 말게 하시고 내 것을 줄 때는 뒤에 서지 말게 하소서. 타인의 허물은 덮어서 다독거리게 하시고 내 허물은 들춰서 다듬고 고치게 하소서. 사소한 일로 해서 원수 맺지 말게 하시고 아는 이에게 아부하지 말게 하소서. 공짜는 주지도 받지도 말게 하시고 노력 없는 대가는 바라지 말게 하소서. 세상에 태어났음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헛되게 살았음을 한탄하게 하소서. 죽어서 천당 갈 생각만 하게 하지 마시고 살아서 원한 사지 말게 하소서. 타인들의 인생 쫓아 헐떡거리며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 분수지켜 여유 있게 살게 하소서. 나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타인을 용서하게 하시고 나를 다독거리는 마음으로 타인을 다독거려 주게 하여 주소서. 보내는 사람 야박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떠나는 사람 뒤끝을 흐리지 않게 하소서. 2011년 새해를 맞아 모든 이들의 소망이 이루어져 아름다운 세상 속에 보다 나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 소망을 담은 한 무명 시인의 시를 함께 들었습니다. 시인의 소망처럼 기도하고 살 수 있다면 참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그런 소박한 꿈을 갖고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우리는 파묻혀서 살아갑니다. 잊을만하면 들려오는 소식은 목회자의 타락과 교인들의 실망스러운 탄식,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난의 목소리들, 사회의 많은 유혹과 협박 아래서 타협이라는 달콤한 협상 제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이나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는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핑계 아래에 마땅히 타협해서는 안 될 신앙의 근본을 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우리 모두는 처해 있습니다. 마치 소금이 조금씩 그 맛을 잃어가는 것과 같이 나름대로 사회적으로는 또는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성공했다고는 할지 모르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맛을 잊어버리고 결국은 아무 곳에도 쓸데없어 서로 밟고 밟히며 먹고 먹히는 신세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엄청난 압박과 요구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든가 아니면 타협하고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 들어가든가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이 갈림길에서 오늘의 결단이 올 한 해의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결단을 하고 최상의 보호수단을 우리 모두는 강구해야만 합니다. 그 결단이 오늘 이 시간에 있어지고 그 결단에 따라 이 한 해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보호수단이란 항상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도우심을 바라는 간구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결단으로 드리는 믿음의 간구는 삶의 불안을 극복할 수 있게 합니다. 인생의 이런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를 부르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일 것을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참으로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마귀는 알고 있기에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가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러운 그런 선악과로 그들을 유혹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다가가서는 떡으로 명예로 유혹했고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유혹했습니다. 이 같은 유혹은 가장 나약할 때 인생이 기로에 처해 있을 때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을 때에 마귀는 다가와서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혹을 기도하심으로 힘을 얻어서 물리치셨고 말씀으로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만 하는 것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함이요 죄악과의 싸움에서 능력을 얻어 인간의 나약함을 극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해가 갈수록 더욱 느끼는 것은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힘만으로는 자신을 다스려 이길 수 없고 교만을 물리칠 수 없으며 물질의 노예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 스스로가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죄인이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산다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이름을 해가 갈수록 절감하게 됩니다. 태초로부터 가장 큰 죄악은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자만한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겸손하게 엎드림으로 그 뜻을 구하며 그 힘을 덧입음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간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 스스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교만의 길을 달려가다가 징계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 성경의 역사가 그것이며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신뢰를 잃고 세상에 대하여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오늘과 같은 현실이 또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충격적인 기사를 보았습니다. 통합측 소망교회의 담임 목사와 전임 목사 간의 주목 싸움으로 서로 병원에 입원하고 고소고발을 했다는 기사를 보고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이름의 권세가 땅에 떨어지고 한국 교회의 앞날은 희망이 없어 보이기만 합니다. 이 같은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하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불의한 것밖에 없는 인간이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자기 의의를 위하여 힘을 쏟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한 한 사람의 그릇된 열심이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다 줍니다. 주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던 사울의 열심이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 죄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내가 원하는 세상으로 바꾸고 나의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시기 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심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최상으로 높이고 자신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낮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 같은 겸손으로 하나님과 타인 앞에 자기를 낮추는 행위입니다. 주님은 모든 능력을 다 가지셨지만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구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서만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능력을 다 지니셨지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도 아니하셨으며 오직 하나님의 뜻과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사셨고 간구하셨습니다. 굶주린 백성을 먹이시기 위해 기도하셨고 병든 자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서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달라고 중보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는데 주님의 기도가 그것이요. 또한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가 그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기도의 수준을 높여주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한다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는 겸손한 기도의 자세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신약성경 125쪽에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를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25쪽입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은 자기 교만에 빠졌으며 자기 의의 행위만을 바라보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의를 열거하는 데에 몰두하였습니다. 멀리 서 있는 가련한 세리를 멸시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높였으며 자기 칭찬에 빠졌으며 자기 중심적이기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배척당하고 정죄함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자기 자랑이나 과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기 위한 겸손의 기도이어야 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쳐준 것이요.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은 자기 의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힘을 구하고 능력을 받기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35절 상반절 말씀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 말씀의 당시 전후 상황은 안식일의 교훈과 치유 사역으로 예수님은 몸이 퍽 고단한 일을 진행하시고 베드로의 집에서 쉬시는 그때였습니다. 다음날 새벽 아직 날이 채 새기도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이라고 하는 그 시각은 날이 밝기 전 아직 어두울 때, 이때는 아마도 요즘 같으면 4시나 5시경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 이른 시각에 베드로의 집에서 나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성읍에서도 나가셔서 갈릴리 가버나움 교회의 광야에서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준비하셨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고 사역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주님은 기도하셨고,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기에 그 나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자신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한적한 곳으로 발길을 옮기어 겸손히 엎드렸던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 중에서 매우 중요한 일을 눈앞에 두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현재 상황은 갈릴리 전역에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으로 그 어떤 준비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밀한 교제를 통한 영적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한적한 곳에 이른 시간에 홀로 나오셨던 것입니다. 35절 하반절에 거기서 기도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프로슈케토는 예수님께서 기도의 끈을 늦추지 않고 지속적이고도 열심히 기도하셨음을 나타내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맡은 인류 구속 사역과 그 중에서도 지금 당장 완수해야만 하는 갈릴리 사역을 성공리에 마치시기 위해 아버지로부터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 기도 시간에 이른 새벽에 구하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모든 기도를 통하여 능력을 받으시고 인도하심을 받으셨습니다. 갈릴리 사역을 앞두고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는 세례 받으실 때에 기도하셨습니다. 열두 제자를 택하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으며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실 때와 그 일 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시고자 할 때에도 기도하셨고, 변화산에 계실 때에도 기도하셨으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선언하신 사랑의 초청 직전에도 기도하셨으며, 베드로가 자기를 세 번 부인하기 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시는 날 밤에 기도하셨고,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고, 심지어 부활 후에까지도 제자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진지했으며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실로 기도는 그분이 지닌 능력의 원천이요 또한 영적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지속적으로 기도하여야 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혹은 인간관계에서 실패했다면 기도 생활에 실패했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봉사하다가 실족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봉사했음에 실패했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포기했기 때문이요, 기도하기를 포기한 불신앙 때문임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뜻을 세우고 기도하다가 포기해야 할 이유는 우리에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언젠가는 이루어 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죽어서도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맡기신 사명을 다 이루시고 그 사명을 완수하신 것은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모두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았던 주님의 제자들은 목숨을 던져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로 다시 서게 되므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기도는 주님이 죽으신 후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온 땅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정한 시간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기도하기를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정한 시간에 그분이 원하실 때에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3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38절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혀주고 계십니다. 전도하리니 주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말구 위에 오신 것도 그가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도 그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도 그가 병든 자를 고치신 것도 오늘 말씀 가운데 그가 귀신들을 쫓아내신 것도 그가 고난받으시고 조롱당하신 것도 그가 부활하여 제자들 앞에 보이심도 모두가 구주이심을 믿게 하시기 위하여 삶으로 보여주신 복음 전도의 사역의 일환이었습니다. 새해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시고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같은 거룩한 목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목표만을 이루기를 위해서 한시도 한눈 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분께 엎드려서 소원을 아뢰고 말씀을 실천하셨습니다. 우리는 성숙자반의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기도자의 기도 내용을 보면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이제 더 신앙의 수준을 우리는 높여서 거룩하고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이웃을 살리고 또 영혼을 살리며 나라가 원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필요로 하는 일꾼으로 또 교회가 필요로 하는 봉사자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참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명을 받아 그 일을 이루고자 함에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올해는 그런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또 타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그 삶이 지루하지 않고 지겹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고달프지 않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그것은 행복이 되지 고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처럼 사랑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 가운데 함께 하셔서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1일 행복한 미소를 보았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새해 첫날이고 지난 밤에는 신년 영시 예배에 참석하고 다들 피곤하실 텐데 주일 준비를 위해서 교회 관리 팀원들께서 모두 토요일 날 나오셔서 예전과 다름없이 지난 밤 예배 때에 묻혀드렸던 흙을 털어내고 청소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참 행복한 천사들의 모습을 보는 듯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난 후 팀장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떡 만둣국 끓여 놓았으니 식당에 와서 식사하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저는 생각하기를 저분은 참 행복한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나니까 그분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행복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주일에 깨끗한 곳에서 예배드릴 생각을 하면서 봉사하는 기쁨이 저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저는 전화 주신 분을 생각하며 주방에서 식사 준비해 주신 분들을 또한 생각하며 그날 수고하신 분들을 생각하며 올 한 해도 바쁘게 지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며 속으로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떡 만둣국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오늘은 구역장 상견례를 위한 성경 공부가 있는 날이라 구역장님들께서 대부분 모두 참석하셨습니다.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신지요? 어떤 분은 즐겁고 기쁘게 구역장 하시겠다고 하신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구역장 맡을 순서가 되어서 맡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얼떨결에 구역장은 한다고 대답은 해놓았는데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애골복걸을 해도 나와주지 않는 구역원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 앞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쁘게 단 한 번에 구역장 하시겠다고 오케이 해주신 분도 계시지만 밤늦도록 전화해도 말씀드려도 흔쾌히 정해지지 않은 그런 구역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직임을 맡게 되었든지 주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직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주께서 맡기실 때는 감당할 만한 힘도 주실 것입니다. 거룩한 부담을 안고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우리 모두 그 부담을 하나님께 아뢰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넉넉히 감당하도록 힘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과 행복은 없습니다.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지는 그런 소금이었더라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능력 있다 하여 맡겨주심이 기쁜 일이요 함께 봉사할 수 있는 좋은 신앙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심이 행복한 일이요 모두에게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열흘 전 월요일에 외가댁에 외숙모님이 돌아가셔서 부모님을 모시고 상갓집을 찾아 문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지내온 이야기들을 부모님과 나누는 중에 교회가 새로 오신 분들로 인해서 몹시 바쁘다고 했더니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 얼마나 좋으냐 어려운 일일수록 내가 맡아서 하렴 그런 일이 참된 봉사란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그것은 참 행복한 근심이었습니다. 어느 교회는 교인들이 떠나서 걱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분들에게 참 좋은 일은 구원의 소식이 널리 전파되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고 신앙이 회복되는 일이 불일듯 일어난다면 그것이 참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이 직임의 한 부분을 주님께서 맡겨주셨다고 생각하니까 참 행복했습니다. 주님은 기도하신 후에 맡겨진 사역을 위하여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면서 전도하셨습니다. 여러 회당을 다니며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기도하신 대로 그 사역을 행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거룩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가정의 문제, 또 개인의 문제, 또 이웃의 문제, 교회의 문제, 얼마나 우리에게 기도의 거리가 많고 제목이 많이 있습니까? 문제는 그 기도한 대로 우리가 살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인적인 기도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인적인 기도란 사람을 의식하고 기도하는 외식적이고 불신앙으로 드리는 중언부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합하여 드리는 기도이며 마음도 드리고 성격도 드리고 자신도 드리고 우리의 정신도 드리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에 가담해야 한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 결단으로 드리는 기도를 전인적인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도문 중 119편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이 말씀은 기도의 전인성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릴 때에 그 제사의 의미를 기도에 되살려 본다고 한다면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식 중 중요한 한 요소입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인적인 자기 의지의 포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전인격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요구됩니다. 그것이 전심으로 지키리다의 결단으로 기도한 시편 기도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릎을 꿇는 행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몇 마디 말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몸이 좀 불편하니까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지 그것도 당치 않습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피곤하면 피곤한 대로 모두를 들여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입술과 말과 마음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은 기도를 드렸다면 그것은 기도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응답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자기 의지를 그대로 가지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원하며 기도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전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의 기도하실 때에 주님은 전 존재를 통틀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 기도는 주님의 모든 전인을 들여서 투입하여 드린 기도입니다. 주님은 이 기도를 마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결연히 나아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성공적인 기도를 위하여는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전인이 요구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 기도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기도에 힘이 없고 포기함으로 실패를 경험하고 낙심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심을 통해서 능력을 얻으셨으며 맡겨주신 사역을 완수하실 수 있었습니다. 전적인 자기 포기를 하나님 앞에 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그 증거로 오늘 1장 3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기사님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택시기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 번은 교인들을 태우고 서울의 어느 큰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네 사람이 타서 시어머니 욕을 막 하더랍니다. 돌아가면서 막 하더니 얼마 후에 기사님에게 아저씨, 아저씨도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을 걸더랍니다. 기사님이 하는 말이 아니 나한테 전도를 하려면 시어머니 욕을 하지 말든지 그렇게 욕을 해놓고 날더러 예수 믿으라고 하면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저씨 그거와 예수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교회에 가까이 갔는데 예배 시간이 임박해서 길이 막혀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기사님이 여기서 내리시지요. 택시 들어가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랬더니 기어이 문 앞까지 들어가고자 하더라고 합니다. 기사님이 화가 나서 일부러 교인들 많은 곳까지 가서 내려주면서 소리소리를 지르면서 너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냐? 차라리 안 믿는 게 더 낫겠다. 그랬더니 창피해서 고개를 숙이고 도망갔더라고 하는 이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도 만만치 않게 교회 앞이 복잡합니다. 택시를 타고 오셨다면 사거리에 내려 걸어오는 것도 훌륭한 봉사요, 전도입니다. 동네 주민들 피해가지 않게 주차 잘해주시고 예절 바르게 행동해 주신다면 그것도 큰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100주년 기념교회에 다닌다면 뭔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교회 사람들보다 더하네. 그런 소리 듣는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겠습니까? 주님은 기도하신 후에 능력을 얻어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힘있게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그 작은 일들도 행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인가요? 100주년 기념교회 교인인가요?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교회의 존재가 땅에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질서도 잘 지켜주십시오. 주차도 잘하고 교회 어지럽히지 말고 봉사도 잘하는 그런 모습을 세상 사람 모두에게 보여줄 때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을 때에 저에게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의 일인데 교회 가서 말씀 듣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그런 행복이었습니다. 마땅히 시골에서 놀이 문화도 없었지만 교회 가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선생님을 만나는 일이 즐거운 일이었고 또 친구들을 만나는 장소가 교회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알아가는 즐거움이란 더할 나위 없는 그런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교회를 갔는데 다들 이상한 눈치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던 중 알게 된 사실이지만 화요 청년 예배가 수요 예배인 줄 알고 와서 앉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다들 저를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던 순수한 열정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도 그것은 나에게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큰 꿈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주의 전을 찾는 작은 꿈도 좋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소원을 가지고 또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봉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한 해를 살아간다고 한다면 2011년도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시간에 모두가 행복한 미소를 입가에 올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되 우리는 그동안 그 모든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셨지만 아무것도 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오늘을 살아왔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목표를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 올 한 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고 올 한 해도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죄악을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만 바라보며 올 한 해도 살아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과 같은 결단으로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여서 머리 숙인 교우님들과 나라와 민족 이외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